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입니다. 주님 안에서 변화받은 아름다운 삶을 간증하는 새롭게 하소서. 오늘 이 시간은 아내의 병고를 통해 주님의 치유를 경험하시고 아들의 도박 문제로 인해 중독증 치유 사역을 하고 계시며 현재는 중독증 회복 선교센터 대표로 계시는 이해왕 선교사님을 모시고 간증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시대의 마지막 사역이 중독증 치유 사역이라고 할 만큼 중독 가정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중독증을 전문적으로 치유하며 사역하고 계시는 한인중독증회복선교센터 대표로 계시는 이해왕 선교사님을 모시고 간증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선교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이렇게 새롭게 시간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무엇보다도 중독증 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로 사실은 힘들어하고 있다 생각합니다.
네.
중독증에 대한 치유 사역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 기간을 두셨으리라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그 시간들을 준비하셨는지 간증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제가 미국에 처음 온 것은 1977년 6월에 대한항공 주재원으로다가 본사 과장으로다가 LA에 왔어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한 2년 근무하다가 사표를 내고 지금 한 31년간 조금 한 그 미국인 마켓을 운영해 왔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부부가 같이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주치를 일하다 보니까 많이 그 지쳐갖고 1995년 그 5월 9일 날부터 그 아내가 골프를 치고 와서 그냥 열병을 앓기 시작했어요. 한국으로 말하면 학질 같은 병을 앓았는데 그때 그 쟤들이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는 그런 체험 신앙을 이제 하게 됐죠. 그 내용은 이제 9월 4일 퇴원하기까지 약 4개월 동안 와이프가 이제 아파서 이제 있었는데요. 학질 뭐냐 하루에 몇 번씩 열이 나서 이제 죽는다고 그러니까 가게를 문을 닫고 막 쫓아가고 이제 이러다가 보니까 병원에 입원한 기간만도 한 두 달 반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병원비가 한 그때 돈이 한 34만 불이 나왔어요. 보험이 없어갖고 그냥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이제 제가 이제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아주 강박하게 어떻게 그 물질적인 추구에만 이제 해오다가 34만 불에 한 반쯤을 이제 정부하고 이제 타협을 해서 돈을 냈어요. 그러면서 그때 제 기분이 물질적인 그 추구에서 벗어나서는 그런 계기가 됐고 예. 그 많은 돈을 내면서 사회에 다시 환원한다 하는 이런 생각을 제가 했어요. 근데 그 당시 이제 신승천이라고 제 둘째 처남인데 그 내외가 이제 병원 문 안 와갖고 병원비 보태 쓰라고 돈을 주면서 그 책에 안에다가 기독교란 무엇이냐 하는 그 신앙 서적을 줬어요.
네.
저는 이제 기적적으로 아내가 낫기를 바라서 그 책을 자꾸만 그거 보고 이제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USC 병원에서 더 이상 병동 그 배드가 없고 하니까 결단을 내리라고 하더라고요.
네.
병 원인을 못 찾고 또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개복 수술을 해서 실제 눈으로 봐서 육안으로 봐갖고 어디가 지금 나빠서 열이 나는지 그걸 한번 찾아보겠다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완전히 다 그냥 쪼그라들하고 사람이 이러면 죽겠다고 안 된다고 그래갖고 이제 버티다가 결국 이제 8월 21일 날 수술을 하기로 했어요.
예.
근데 8월 20일 날 그날이 이제 1995년도는 주일날이었어요. 쟤는 그때 교회도 안 다니고 믿음 생활도 없었던 데거든요. 그런데 USC 병원 복도 그 중간에서 미국인 남녀가 찬송을 부르고 그런 것을 제 와이프가 들은 거예요. 제 와이프는 워낙에 두 귀가 잘 안 들려갖고 보청기를 하고 있었는데 병원에 입원했으니까 보청기를 뺀 상태죠.
네.
근데도 그 음성이 찬양 소리가 상당히 좋다고 좀 듣겠다고 그래서 이제 안어서 이제 제 여동생이 이제 데려 나갔는데 거기서 많이 그 눈물, 콧물 흘리고 이제 회개를 하고 지금 생각하니 신부님 같았어요.
네.
예. 그래서 미국인 분이 와서 기도를 받겠냐 해서 기도를 하고선 또 그랬어요. 그날이 우리 사회는 이제 일요일 날이죠. 그 의사들이 별로 없었잖아요. 월요일 날 그 수술 담당 의사가 이제 왔어요. 이 환자는 이제 화요일 날, 8월 22일 날 대수술 들어가니까 중환자실을 다시 보내라고. 그랬는데 8월 20일 날 그런 성령 체험이 있고 나서 8월 20일 날 새벽에 피검사를 한 것이 한 11시에 나왔어요. 근데 그때 보니까 여태까지 입원한 중에서 가장 그 피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다고 그래서 그 수술이 취소가 되고요. 그날부터 열이 떨어졌어요. 그래갖고 걷는 연습, 대소변 보는 연습 하고서는 한 2주일 있다가 9월 4일 날 그 퇴원해서 그때 제가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병 치유를 해주신구나 하는 그런 체험에서 체험적인 그 신앙을 그 제가 하게 됐죠.
절망의 시간에 기도와 그 찬송과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시면서 이제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셨는데요. 그 이후는 생활이 많이 변화가 있으셨겠어요.
네,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이제 가게에서 이제 그 모니터들 다 빼버리고요. 네. 거기다가 이제 매일 복음 방송을 들으면서 성경을 이제 세 페이지씩 혼자 읽었어요. 맨 처음에 인도를 안 해주니까 혼자서 이제 신약을 읽고 신약을 다 읽고 구약을 읽고 나니까 또 신약에 감명가면서 다시 신약을 읽었어요. 그것이 무려 저한테는 한 22개월 만에 성경을 이제 그렇게 읽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그때는 권한청지교회를 다녔죠. 그리고 세례도 받았고 그런데 이제 1997년도의 6월 29일이 그 주일날인데 저희 선한청지기 교회에서 그 박상목 목사님이라고 그 당시에 아프리카 선교사로 나가 계셨댔어요. 네. 그분이 이제 초청 설교를 하셨는데 그날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 중심 그 삭개오 중심으로다가 그 설교를 하셨어요. 그런데 자꾸만 그분이 설교하는 뒤에 그 벽이에요. 강대상 뒤에 벽에 하얀 그 사람 같은 그런 영상이 보이는 게 제 눈에는요.
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어서 햇빛이 천장에 들어오는 게 아닌가 뭐 별걸 다 봤어요. 그런 게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박 목사님이 선교지에서 따님이 마라리아로 사망하고 이런 거 얘기할 때는 막 그 불빛이 하늘로 누가 이렇게 끌어올리는 것 같이 일그러진 형상이 되고 성경 말씀을 이렇게 인용할 때는 잔잔하고 그랬어요.
예.
그래서 제가 한 45분 설교 동안 굉장히 제가 그 흥분해서 그걸 들었어요. 그러고서 나와서는 제가 그냥 못 가겠더라고요. 저는 이제 가게를 하니까 바로 가야 되거든요. 신교 시간은 못 들어가고. 그래서 제가 주머니에 있는 모든 용돈을 꺼내갖고, 그걸 갖고 이제 봉투 넣고 이제 제 송광룡 목사님, 그 당시 담임 목사님이었는데 갖다 드렸어요.
네. 네,
내가 오늘 이런 은혜를 받았다고. 그때 직접 드리라고 해서 그 박 목사님한테 그날 전해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성경 읽기를 끝나고 박상문 목사님 그 삭개오 중심 그것을 제가 감명을 받고 불빛 제원을 할 때 복음 방송을 매일 듣고 있었으니까 복음 방송에서 비디오 바이블 칼리지 입학 안내 방송이요 마치 제 귀에다가 확성기 대고 누가 얘기하는 것 같이 들리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몇 년 동안 복음 방송 매일 듣고 있었으니까 그 방송이 여러 번 나왔을 텐데도 총 안 들리다가 그날에 들린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바로 박인순 목사님 이번 지금 자꾸 하셨는데 이번 주 연락을 해서 제가 이제 비디오 바이블 이제 공부를 했죠. 그때 이제 많은 그 감명을 받고 이런 거를 남한테 좀 전달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 박인순 목사님한테 이제 제 그 뜻을 말씀드렸더니 그럼 한번 해보라고. 그래서 네. 이제 월라 지역에서 레이 피플 미션이라는 그 분교 사역을 했어요.
네.
예. 그래서 제가 한 30여 분을 그때는 이게 돈이 한 700불, 1000불 들어가는 돈이었어요.
예.
돈을 내고 공부하는 거였어요. 예. 그래서 그걸 제가 안내를 했었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제가 느낀 것이 여러 가지 거기서 신학 공부를 했는데 결국 제가 이제 마음에 남아있는 것은 성경을 눈으로 먼저 읽고 두 번째는 마음으로 읽고 예. 세 번째는 몸으로 읽는다는 그런 그 강의를 듣고 제가 이게 참 뒤늦게 나이가 이제 50대 후반인데 이렇게 성경을 다 제가 일일이 알고 그걸 하기는 어려우니까 뭐 한 가지 말씀이라도 머무르 읽자 이런 생각에 분교 사역을 하면서 또 하나 느낀 것은 굉장히 이게 남한테 전도하고 좋은 과정을 소개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네.
그래서 무언가 우리 생활에 접목된 그런 어떤 아젠다를 갖고 우리가 전도하거나 같이 만나고 교제를 하면 좋겠다는 그 생각이 계속 마음속에 있었어요.
예.
예. 그래서 그런 것을 이제 찾고 있던 중에 이제 제 아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그 스포츠 도박이라고 지금 미국인 학생들이 많이 해요.
네. 네,
그런 걸 하고 도박에 이렇게 좀 많이 그 관여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또 그 후에 저도 사실은 골프를 많이 쳤어요. 그 당시에요.
예.
그래갖고 내기도 많이 하고 세상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주위에 이제 중독 있는 사람들한테 돌아다 보고 그래갖고 제가 또 이렇게 아내로 인해서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고 그 다음에 가족이나 혹은 친구들을 보면서 제가 이런 중독증 사역을 해두면 좋겠겠냐 그런 생각을 해서 중독증 사역을 제가 생활에 접목해서 한번 해보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죠.
네. 아들의 스포츠 도박 문제가 그 당시 참 마음에 힘든 문제로 다가오셨는데요. 그 아들이 어떤 상태로 그때 그 일에 마음을 두고 있었는지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미국에서 학생 다니는 애들은 이제 한국 연고전 뭐냐, 그 이게 어느 편 가로서 하는 게 아니고요. 풋볼이나 이게 야구, 베이스볼 시즌이 많잖아요. 그때 어느 편에다가 누가 몇 점을 이기느냐 이런 거에 대해 갖고 내기들을 하는가 보더라고요. 근데 이제 부모님들은 모르죠. 이제 그러다가 우리가 이제 자영 비즈니스 하고 이러니까 이제 자녀들 잘 못 돌보니까 미국 애들하고 같이 뭐 내기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도박에 들어가니까 그거를 처음에는 몰랐죠. 미국에서는 도박이 합법화되어 있잖아요.
예.
네. 그래서 처음에 한참 모르고 지금은 제가 이런 중독 문제를 많이 알지만 처음에는 중독이라는 걸 전혀 모르고 저도 지금 일반 분들과 같이 똑같이 대했죠.
예. 그 이유는 어떤 일들로 하나님께서 선교사님을 관여하셨는지.
그게 제가 이제 그 생활에 접목을 해서 이걸 어떻게 해보겠다, 이제 전도를 해보겠다 이런 생각을 하던 중에 중독자분들 가족을 위하는데 그분들을 그냥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가더라고요.
네.
제가 먼저 뭘 알고 그분들을 도와줘야지 그냥 성경 말씀만 갖고 하는 것은 오히려 저보다도 말씀이나 이런 신앙적으로 저보다 더 정진된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전문하겠다. 그래서 제가 1998년에 미국인 단두방 모임에도 가보고, 그 다음에 한국인 모임에도 가보고, 이제 이렇게 했었죠. 그러다가 1998년 10월 24일에 새벽에 좀 이상한, 지금 생각하니까 이상한 꿈을 꿨어요. 예수님 같은 그런 모습의 사람이 나타나서는 내가 너의 새로운 아버지라는 분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따라오라고 하셨어요. 가보니까 그 집에는 벌써 한 10여 명의 스텝선들이 이제 같이 기거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러고서는 한국으로 말하면 그 서해안 지역 같은 데다가 해변가에다가 단층으로다 앞뒤로다가 이렇게 블록으로다가 사무실 문양 집을 짓고 있었어요. 그게 다 완공되니까 첫 번째 건물의 마지막 방을 이렇게 저한테 주시면서 내가 알아서 사용을 해라 이러고 가시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붙잡고 여기서는 제가 무엇을 언제까지 해야 되냐고 물어봤어요. 이제 세상적인 마음으로. 그랬더니 내가 알아서 마음대로 사용하라고. 기간을 안 주시더라고요. 그것은 꿈에서 깨어서 일어나서 새벽 때가 서너시 됐는데 제가 무릎을 꿇고 정말 창문 너머로 하늘을 바라보면서 감사 기도를 드렸어요.
참 신기한 꿈이었네요.
네. 그러다가 이제 제가 이제 미국인 전문기관에서 이제 6개월 동안 그 캘리포니아 문제 도박협의회에서 도박 중독 치유에 대해서 제가 공부를 했죠.
네.
이제 그러면서 중독증 회복 이론이 1930년대에 시작된 미국 알코올 회복몸의 12단계 회복 원리가 전문적인 치유 원리이고 이것은 신앙 성장을 병행시키는 그런 좋은 이론인 줄 제가 상담 공부를 하면서 배운 거죠.
네.
그러다가 제가 한때는 그 갈보리 미국인 처치에 이제 참석을 했었는데
네.
그 예배 시간에 갑자기 문제 도박 가족 교실이라는 그런 생각을 잠깐 벌떡 떠오르게 해주셨어요.
네. 도박 가족 교실이라는 것이 갑자기 생각이 네, 나셨어요.
그 예배 시간 안에.
예.
그래서 이제 제가 바로 이제 그때부터 한국 그 신문에다가 이제 홍보를 하기도 하고 제가 이제 차트를 만들어 갖고 이 한인 봉사 기관들하고 같이 그 하려고도 하고 그랬어요.
네.
그래서 이제 자비로 그 문제 도박 가족 교실 신문에 조그맣게 광고를 내고 그랬는데 그때 한 150여 분이 문의 전화가 왔었어요.
네. 엄청난 수잖아요.
네. 처음인데요. 그리고 한 60여 명이 가족 교실에 참석했어요.
네.
그러니까 도박자의 남편이나 자녀를 둔 부모들이 온 거죠. 그 아내들이.
예.
그리고 그분들이 이제 이구동성으로 얘기하시는 것이 가족들만 알면 뭐 하느냐 이게.
네.
근데 모임에 안 나오는 도박자들을 어떻게 회복시킬 수 있는 방법을 좀 제시해 달라고. 근데 그 말을 듣고 자꾸 마음이 야, 내가 이렇게 상담이 아니라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자꾸만 한인 도박 회복 모임 같은 걸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자꾸 마음에서 일어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때는 이제 뭐 누가 지원 안 해주니까 제가 자비로다가 이제 한국일보, 중앙일보 신문에 자꾸만 이제 광고를 내고 그랬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50명이 전화 왔고 60여 명이 이제 참석을 했죠. 그리고 그 무렵에 제가 느낀 것이 이거는 가만히 보니까 그 문구 자체가 무서워요. 그 중독자들을 만나면 어떻게든지 겁이 나고, 그래서 이걸 그 기존 한인 봉사기관들하고 같이 해보려고 무척 제가 애를 썼어요.
네.
마지막에 그 지원금 문제로다가 좌절이 됐어요.
네.
나 혼자 하긴 너무 이제 겁이 난 거예요. 사안이 커갖고. 주위 사람들은 막 그 말려요. 친구들이. 네. 너 이런 거 혼자 하다가 나중에 커다랗게 혼난다고. 중독자분들이 얼마나 무서운데 자기가 중독 경험도 없으면서 이런 걸 어떻게 하느냐고.
네.
그래서 이제 와이프도 이제 반대하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이제 가게 돈을 제가 1,300불을 들고 임창호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예.
이분이 이제 그 주로 비영리 단체를 설립해 주시는 걸 도와주셨어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거기 가서는 이제 돈을 지불하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형식 폼이 있잖아요. 뭐 주정부, 연방 정부에 보내는 거기에. 근데 제일 먼저 그 걸린 것이 뭐냐면은 단체 명칭을 안 정해가지고 한 거예요, 제가.
예, 그렇죠.
그래서 임 목사님도 자꾸만 단체 그걸 자꾸만 물어보시고 저도 하고 이제 근데 한 10분 동안 이제 이렇게 서로가 신경을 했어요. 근데 저는 그 당시에 도박만 했잖아요.
네.
그럼 도박 뭐라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떠오르고 그 당시에도 제가 한인 중독 중 회복성 현태가 어떻게 했냐고 잠깐 말씀을 드렸어요. 임 목사님한테. 그랬더니 이건 뭐 영어로 Korean American Mission Center for Addiction Recovery 너무 길대는 거예요. 그래도 그렇게 해달라고. 제 생각이 그렇다고. 그래서 지금에 와서 마약, 알코올, 게임 이런 여러 가지 중독증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아이디어도 그때 주님께서 간섭해 주신 걸로 제가 지금 와보니까 생각이 나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보니까 제가 꿈을 꾼 지 1년 후에 한인 중독증 회복성에다가 1999년 9월 30일에 파일에서 설립이 됐죠. 대부분 이런 것은 파일 제도지만 등록 제도지만 주정하고 연방정부에서 편지가 왔더라고요. 우리 정부가 대신 할 일을 내가 그 기관에서 해준다니까 너무 반갑다고. 네. 마음대로 하라고. 그래서 제가 비영리 단체로 등록이 됐고 또 면세 기간으로도 이제 해서 사역에 이제 임하는 그런 것이 이제 그 시작이 된 겁니다.
네, 어느샌가 하나님께서는 한인 중독증 회복 선교센터로서의 꿈을 이렇게 일을 진행하고 계셨고 이제 정부까지도 밀어주시는 그런 일들이 되셨는데요. 실제로 이제 치유 사역 기간이 이제 시작됐는데요. 그곳에서 일어난 일들 어떻게 일을 진행하셨는지 간증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걱정하던 선교기관도 이제 다 해결이 됐고 그래서 이제 신문에 또 이제 홍보를 했어요. 근데 아무도 안 찾아오는 거 있죠. 한 반 달을 뭐 아무도 연락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박인순 목사님한테 이제 전화를 드렸어요. 아, 목사님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이렇게 다 체질을 했는데 그러니까 박인순 목사님 뭐라 하냐면 하나님은 질서를 좋아하시기 때문에 개원 예배를 먼저 드리라고. 그래서 이제 1999년 1월 16일에 박인순 목사님하고 친구분들 장로님들 몇 분하고서 12분이 참석을 해서 개원 예배를 봤어요.
네.
아, 그랬더니요. 한 분이 왔더라고요. 그리고 와서 보니까 그분도 누구냐면요. 원로 목사님 자제분이 왔어요. 그게 저는 어떤 모습에 누가 올까 했는데 원로 목사님의 자제분하고 며느님이 두 부부가 온 거죠. 그때 저는 중독자가 무섭다는 것보다도 야,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두려워하는 걸 알고 진짜 신앙으로 성장된 이런 좋은 가정의 사람을 보내주셨구나. 이런 마음에 정말 감사기도 드렸죠.
예. 네. 이제 한 분을 만나면서 그분과는 어떻게 진행을 하셨는지요?
제가 상담 공부에서 배운 대로다가 보통 모임에서는 중독자는 중독자들이 하고 가족은 가족 모임인데 가족 모임들은 대개 오면 이제 애기 얘기나 하고 애들 키우는 모습 얘기하고 별로 길을 안 열어요.
네.
그게 저는 이제 방도 하나였고 그래서 이왕이님은 가족하고 본인하고 같이 앉아서 회복을 하자. 그래서 저는 이제 부부가 같이 회복하는 거 굉장히 빨라요. 물론 이제 중독자가 자기 내면의 얘기를 다 못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있지만은 부부가 이제 와서 이제 가면서 다른 사람 얼굴을 보고 자기보다 더 많이 망가진 사람, 자기보다 더 많이 회복되는 사람 이런 걸 보면서 차에 가면서 둘이 많이 얘기를 하고 그래서 많이 좋아지고 그런 걸 봤어요. 그래서 한 1년 반 다니고 그분 이제 회복이 돼서 그 이후로도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왔어요. 그 당시에 제가 이제 보니까 실제로 하다 보니까 수치심 때문에 사람들이 안 나오는 걸 알았어요.
어떤 중독이었나요?
도박이었어요. 그때 도박 모임을 제가 처음에는 도박 모임을 했거든요.
네.
많은 이런 중독 문제 가정들은 많은데 회복으로 안 나오는 것이 안타까워서 어떻게 좀 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코리아타운하고는 제가 사는 데가 너무 멀어요.
예.
한 30마일 되기 때문에 또 주치를 일하니까 이렇게 자주 나올 수가 없어서 한국에서 누가 오신 분을 공항에 마중 나왔다가 LA 코리아타운을 들렸어요. 그때 제가 조그맣게 이렇게 옛날엔 디스크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다가 저장을 해놨고 중독증에 관한 글을 갖고 무조건 한국 일부를 찾아가 봤어요. 근데 밤 9시가 되니까 문을 다 잠고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문에다가 그냥 끼워놨어요. 그랬더니 그것이 한국일보 지금 논설위원이신 권정희 위원님한테 이렇게 손에 들어간 거예요.
예.
그래서 한국일보에서 오피니언 칼럼에서 중독증에 관련해서 제가 근 100여회 지금 글을 기고했죠.
아, 그러셨어요?
네, 지난 한 10여 년 동안요. 그래서 그 글을 갖고 스크랩 해갖고 타주에는 한 2, 3일 후에 그 전달이 되잖아요.
네.
그걸 뭐 1년씩 갖고 있다가도 전화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학구적인 것보다도 그 실전 경험이 많은 거예요.
네.
그 가족들이 막 그 얘기하고, 처음에는 어떤 분이 얘기를 하면 커다란 비밀 같지만은 이 상담자 입장에서는 다게 들어보면 다 똑같은 내용을 갖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도움을 그 들을 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타주에서 사는 분들이 이제 신문 보고, 네. 어떻게 신문 말고 더 그 실질적인 자료를 좀 보내달라. 그게 이제 메일로 해보냈어요. 다섯 가족한테. 그랬더니, 남편들이 우체통 키를 되게 안 줘요. 거기에 무슨 뭐 자기 이상한 비리 오고 그러니까 이제 안 주고 하다가 그걸 다 찢어버리고 전달이 안 되기도 하고 전달이 돼서 부인이 이렇게 뭐 장롱 밑에 침대 밑에 이렇게 놓고 보다가 뺏겨서 또 찢어버리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뺏기지 않고 찢어버릴 수 없는 그런 회복 자료를 좀 할 수 있느냐. 그래서 그런 생각을 굉장히 제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예.
그런데 그때도 그런 지가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보건방송을 듣고 있었거든 그때도요.
네.
근데 보건방송에서 9시 반인가 10시에 그때 이제 2000년도 때니까 이제 인터넷이 나왔지만은
예.
그때 뭐 웹사이트 이런 것이 게시판 같은 상당히 안 좋았을 때예요.
예.
시작이 되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만들어 주는다고 미스터 박이라고 이제 여기서 생방송을 하더라고요.
네.
소개라고. 그래서 크리스천한테는 아주 싸게 저렴하게 실비를 해준다고 그래서 아마 그분이 방송에서 나오자마자 제가 전화했을 거예요. 제일 먼저요.
네.
그분이 와서 세계 각지에서 보고 타주 어디서나 보고 24시간 남편이 혹은 누가 중독자가 찢지 못하게 그걸 참고를 할 수 있는 회복 자료를 해서 2001년도 2월 달에 제가 중독별로 다 회복 자료를 와가지고 그동안에 그거로 온라인으로 이제 서비스를 하게 되었죠.
네. 미주보건방송을 굉장히 애청하시면서 이렇게 또 많은 정보도 사용하시는 것을 보는데요. 네.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이런 제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아무래도 좀 더 활동적이고 많은 사람하고 연락이 되었을 텐데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간증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그래서 여기 1999년도부터 도박 해본 모임을 했지만은 제가 이제 그래서 그 자신감을 갖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2002년도 9월 15일부터는 마약하고 알코올 해본 모임도 제가 했어요.
네.
똑같은 회복 자료 갖고 그랬더니 거기서도 또 마리아나 하던 대학생이 치유가 돼서 다시 학교를 다니고 어느 따님은 고등학교 졸업하고 한 사람이 지금 대학원 다니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1930년대에 그 나온 그 알코올 회복 모임의 참석자들은요.
네.
옛날에 신앙심으로 많이 의존해서 끊어보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다가는 이제 못 끊고 이러다가는 그 당시에 이제 옥스퍼드 그룹이라는 성령단체가 있었어요. 뉴욕에. 그래서 거기서 절대 순수, 절대 고백, 뭐 절대 사랑, 이런 무슨 절대주의에 대해서 많이 했어요. 그때 거기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나와서 그 알코올 회복 모임을 하면서 자기들한테 그 치유에 맞게끔 개발한 이론이 12스텝이라는 이론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얼마나 유명하냐면요. 그것을 작성하신 분이 빌 윌슨이라는 분인데 자꾸 하셨는데 15분 만에 그걸 작성을 했어요.
예.
그 처음부터 갓갓갓 했는데 너무나 믿지 않는 분들이 좀 위화감이 있을 것 같아서 한 3단계까지는 하이어 파워로 정해서 했어요. 근데 그거를 보면은 끝에 가면은 전부 다가 하나님 믿는 거예요. 그 최근에 이제 어떤 약물로다가 이제 어머님이 오셨는데 제가 그 12단계 쭉 설명했더니요. 그냥 무릎을 탁 치시면서 아, 이게 바로 믿는 거 아닙니까?
네.
이러시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이것이 기독교 사상에서 나왔고 이렇게 되는데요. 그런 것을 주로 하죠.
그래서 그 회복이 된 대학생 다시 학교로 가고 그럴 때 그 감동이 있으셨을 텐데요. 그때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어떨까요?
예, 한 번은 그 여자 학생이 왔어요. 그 여자 학생은 그 어머님께서 한국에서 괜찮게 살으셨는데 네. 남존여비 사상 때문에 아들들은 오빠나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학교를 보냈는데 그 어머님은 학교를 안 보냈어요. 그 어머님 공부 그 향양률이 좋았는데 못하신 거예요. 그래서 결혼하고 미국에 오셔갖고는 내 자식한테는 아주 공부를 열심히 시켰다 했는데 마침 그 딸이 따님이 올해에만 받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이랬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딸 입장에서는 엄마가 자꾸 좀 더 하니까 밤에 졸린 거예요. 공부하는데. 그래서 졸립지 않은 약이 없느냐 하니까 친구들이 암페타민을 한번 복용해봐라. 그래서 그 암페타민이 지금 추록 드라이버들이 많이 그 복용하는데 그걸 한두 알 처음에 먹을 때는 진짜 공부가 잘 됐다 이거죠.
네.
그 여러 번 하다 보니까 중독이 돼갖고 중독에 빠진 거예요. 마약이에요.
아, 네. 네,
그래서 그 따님이 이제 왔어요. 그래서 왔는데 남자하고 또 여성 또 다르잖아요.
예.
예. 6개월 만에 회복이 됐어요. 그 이제 어머님이 뭐 유타지도 보내고 저기 많이 보냈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 어머님, 아버님, 심지어는 남동생까지 같이 왔었어요. 올 패밀리가 같이 회복을 하니까 집에 가면 또 이해를 해주잖아요.
네.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조언으로. 그 다음에 앵거, 쉐임, 뭐, 분노심, 죄의식, 이런 트리트먼트도 이제 제가 자료를 갖고 같이 하고 그랬어요. 근데 한 번은 네. 선교사님 한 두 주 동안 모임에 못 나와요. 그래. 그래서 왜 그러냐 하니까는 뉴욕으로 그쪽으로 자기가 여행을 간다. 친구하고. 그래서 갔다 와라. 그래서 제가 고무줄 밴드를 하나 손에 채워줬어요.
예.
네가 여행을 하다가 마약 생각이 나거든. 고무줄 당겼다가 탁 놔라. 그리고 내 생각을, 여기 모임을 생각을 해라. 그랬어요. 그래서 갔다 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느꼈냐 하니까는 이번 여행에서 마약을 하지 않고도 다른 재미난 일로다가 삶을 즐길 수 있다는 방법을 알았다고 그랬어요.
네.
그러고서는 몇 달을 가다가 그만 나왔죠. 그래서 그때 그 어머님이 크리스천 헤럴드에서 간증 방송까지 했어요.
아, 그러셨어요.
그 따님도요. 예. 그래서 그 따님이 얼마나 심했냐면은 5분 거리에 마약을 사러 갈 때 갔다가 3일 동안 붙잡혀서 지나다 나온 적도 있어요.
아,
그래서 네. 5 minutes turning into 3 days 이렇게 그런 참 심각한 문제인데 그런 분들도 치유가 돼서 근데 얼마 전에 어느 교회 강연 갔더니 어머님 거기 계시더라고요.
아, 네. 네,
그러면서 저한테 우리 딸 잘 있고 좀 대학원 다녀요. 그러더라고요.
그런 어려운 시기에 치료를 도울 수 있는 귀한 이런 분들을 만날 때 그것이 쉽게 벗어날 수 있는데 참 많은 분들이 고통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분들에게 용기를 내라고 조언해 주시고 싶은 말씀은 어떠신지요?
예, 우리 가정에 중독 문제가 있으면은 대개 예를 들면 남편이 술을 자실 경우에 내 남편이 알코올 중독자인지 알기까지가 미국 통계는 7년, 한국 통계는 10년이 걸리는 거예요.
예.
그냥 술을 하는 줄만 알죠.
네.
그리고 그걸 알고 또 남편이 중독자인 줄 알고 회복 모임이나 자녀를 데려 나오는데 또 몇 년이 걸려요. 그 가족이 수지심 있는 거죠.
예.
쟤는 모임 항상 밤에 하는데 밤인데도 가족이 얼굴이 반이 가리는 선글라스 짙은 거 쓰시고 모자 쓰시고 오신 분도 있어요.
네, 그만큼.
네, 수치스럽죠.
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느낀 것이 가정에서 5년, 10년까지 견디신 분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본인들이 그냥 알아서 하시는 것은 우리가 말하면 민간요법이나 마찬가지예요.
예.
그래서 전문 회복 자료를 보시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한인분들은 미국분하고 다른 것이 수치심이 더 많아요. 미국 사람들 수치심은 있어요.
네.
하지만 더 많기 때문에 포커스지가 드는 것은 가족이 먼저 회복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선가족 회복 후 중독자 회복 안내예요.
네.
예, 그렇게 해서 중독자분들은 뭐 이리저리 해서 많은 잘못을 했기 때문에 가족들한테 이렇게 꽉 채워 있거든요. 사실은.
네.
그래서 부인이나 혹은 부모님들이 그런 전문적인 걸 알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신앙 성장하고 병행을 해야 돼요.
네.
회복이 전문적으로 해서 됐다 하더라도 재발이 많은 병이에요, 이것이요.
예.
그러니까 회복이 된 다음에 신앙심으로 병행을 해서 신앙생활을 계속 해야지만이 재발이 적어요.
네.
예, 그래서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선교사님께서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런 일을 진행하시는 가운데 참 난관에 부딪히실 때도 있으실 텐데요. 그때 어떻게 신앙적으로 믿음으로 이 일을 해결해 나가셨는지요?
이 사역이 어느 정도 어려우냐면요. 어떤 알코올 중독자의 부인은
네.
그 남편의 알고 중독자죠. 그 부인은 저한테 내일 갈게요. 내일 약속을 7번을 만에 6번을 취소하시고
네.
7번만에 오셨어요. 취소도 통보가 없어요.
네.
되게 안 오시는 분은 어찌녀에게도 그랬어요. 누가 오신다 그러다가 안 오시면 못 온다는 얘기를 못해요.
그만큼 영적 싸움이네요.
네, 그래서 굉장히 제가 이제 외진데서 이렇게 하니까 밤에 이제 주소도 안 보이니까 제가 나가서 이제 기다리고 그러면서 그때 그 느끼는 그런 굉장하죠. 그렇지만 한 중독자를 회복을 시키면은 그 가족 전체가 행복해져요.
그렇죠.
네, 한인들은 중독자가 한 사람이 있으면은 예를 들어서 뭐 결혼한 사람 같으면은 처갓집, 시부모집, 자녀 한 7, 8명이 다 고통을 겪어요.
네.
그 친구들한테 돈 빌리고 뭐 직장 가서 공금 유용하고 해서 엄청 이 사회적으로 파동이 크거든요.
네.
그래서 한 사람이 회복이 되면은 치유가 되면은 다른 분들이 다 좋아지는 그런 적 있죠. 근데 그러는 가운데 이제 처음에는 이제 저희들은 이제 종교가 없는 사람도 오게 되잖아요.
그렇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 기독교적으로 이렇게 표신하게 할 수는 없어요.
네.
그게 하는 과정에서 쭉 공부를 하다 보면은 어떤 사람은 믿지 않던 분이 자진해서 교회를 찾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다 보면 자연적으로
네.
예수님을 알게 되고
네.
그들이 교회를 찾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네. 그래서 네. 실례로 한 가족은 유학생 부부였는데
네.
이혼을 다 그 서류 한국의 가정법원에 제출을 했어요. 영사관을 통해서.
네.
그러고 찾아왔어요.
네.
그러고 2년 반 만에 이제 치유가 되고 이혼도 안 하고 자녀도 둘 낳고 집도 네. 사고 그러고 지금 제가 알기에 은혜 한인 교회에서 목사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분이.
네. 이런 열매들을 보시면서 마음속 깊은 곳에 기쁨을 많이 갖고 계실 텐데요. 이렇게 물론 배우신 이런 대로 하시지만 그 속에서 참 방해와 또 마음에 참 낙심이 있으실 때가 있으셨을 텐데요. 어떻게 기도로 어떻게 말씀으로 해결을 하셨는지요?
네, 제가 그 1999년도에 개원 예배 볼 때 유일하게 받은 찬송이 355장 부름받아 나선 이 몸이에요. 그게 저는 사실 노래를 잘 못해요.
그래요.
네, 그렇지만 이렇게 힘들을 때 그 가사만 외에도 읽어도 그 힘이 나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그 355장을 늘 붙잡고 제가 어려워도 그렇게 살고 있죠.
찬양을 통해서 늘 곡조 있는 기도로 이 문제들을 해결하고 계시는데 또 여러 가지 애들이 참 많이 있으셨을 텐데요.
제가 이제 마약 모임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게임 모임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종류만 다르지 처음에 회복은 가족들이 나오세요.
네.
그리고 가족들이 어떤 신목이나 한 3개월 나오셨다가 이제 어떻게 집에가 잘 하시고 얘기를 해서 3개월 만에 남편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자녀가 나와요.
예.
그래서 그 분들의 그 고통을 이렇게 다 멤버를 제가 했었어요.
그러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의 그 찬양 가사가 되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그것을 제가 막아갖고 있다가 교회 반주 하시는 분, 뭐 음악 공부하신 분들이 이제 남편이 중독 문제에 대해서 오시는 분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 가사를 들으면서 이걸 좀 작곡 좀 해달라고 우리 꼭 필요하다고 그랬더니 아 전부 다가 힘들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안 하고 나중에 뭐 어떤 전문가한테도 얘기를 해봤어요.
네.
근데 이건 뭐 기도를 해봐야 되고 어렵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하루는 우리 후원해 주신다고 김정림 집사님이라고 저희 모임에 한번 들리셨어요. 남편하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금요일날 모임이었는데 참석하시고 가실 때 제가 이런 애로가 끼던 가사가 있으니까 그걸 이메일로 보내봐달라고
네.
보내드렸더니요. 주일날 오후에 전화 왔어요.
네.
아, 성교사님, 작곡 끝났어요. 그래요. 15분 만에 끝났대요. 예. 그래서, 그거 어떻게 보내봐달라고. 그래서 그때, 베데스다의 연못이라는 찬양이 이제 만들어졌죠.
그래요.
예. 그 뭐, 가사를 보면은, 1절은 되게 중독자가 되는 과정이에요. 네. 무심코 재미로 하다가 유혹의 늪에 빠졌네. 나도 모르게 중독되어 인생길 망치하네.
네.
이게 중독자가 바로 가는 과정이에요. 중독자들이 호기심에서 되게 마약하고 도박하거든요. 그 다음에 2절은 자나깨나 큰 괴로움과 슬픔으로 부르짖으며 내 가족 내 힘으로 고치려다 실패해 큰 병이 되었네. 이 가족들이 계속 붙잡고 전문 회복으로 안 나오다 보니까 병만 더 커진 거죠.
그렇죠.
이게 조금 더 그래요. 그 다음에 3절은 가족하고 우리 같이 사랑의 모임 베데스다 암흑에서 빛을 찾았네. 사랑과 위로의 위로와 치료가 있는 우리의 희망 베데스다 연못. 그래서 우리가 베데스다 연못 회복물이라고 요한복음 이게 5장 8절에 나오는가요? 거기서 이게 나오는 베데스다 연못 같이 이게 우리가 오면은 저희는 종교기관이면서도 전문 회복을 하니까 이게 같이 이렇게 해서 많은 분들이 이 찬양을 들으면요 그냥 막 눈물을 흘리고 정말 내 얘기라고. 그래서 이 가사 자체가 바로 힐링 그 중독증에서 힐링하는 치유 찬양으로 돼갖고 좀 애석한 거는 이거를 제가 무슨 일반 기관에다 많이 이렇게 홍보를 못해서 그런 거지 중독증 가족들은 많이 알아요.
예. 결국 이렇게 찬양까지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오늘은 어느새 시간이 다 되었고요. 내일 이 시간에 중독증 치유에 대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좀 더 간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베데스다 연모 찬양을 들으면서 오늘 이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새롭게 하소서. 지금까지 아내의 병고를 통해 주님의 치유를 경험하시고 아들의 도박 문제로 인해 중독증 치유 사역을 하고 계시며 현재는 한국중독증회복선교센터 대표로 계시는 이해왕 선교사님을 모시고 간증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해왕 선교사님과 연락하기를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909-802-4588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김수희였습니다.